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여러 번 읽었잖아요. 제일 긴 구절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히브리 문학에서는 최고의 꽃이라고 합니다. 이제 왜 최고의 꽃이냐면 번역이 돼서 힘든데 이게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이제 119편을 보면 8절을 구분해서 이렇게 22번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22번 진행되는데 이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 1절부터 8절은 A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의 첫 단어가 전부 A예요. 그러니까 A로 쭉 되어 있고 8구절, 그 다음에 9절부터는 또 B로 이렇게 쭉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매끄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문학으로는 최고의 어떤 문학인데,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A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8구절 문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8구절 문장 만들고, C라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히브리 문학에서는 굉장히 최고봉인데, 번역한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뭔가 연결고리가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절수도 많은데 뭔가 잘 연결이 안 되고 마치 좀 잠언 비슷하게 구절구절이 이음새가 없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좀 많이 읽기가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사이에는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119편 89절부터 9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그래도 뭔가 좀 연결되는 듯한 구절들입니다. 자, 성경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만 우리 안에 모든 길들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고 오늘 구절, 오늘 본문처럼 말씀이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데 그럼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돈의 파워를 너무나 실감이 나서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발부둥을 칩니까? 그 돈 벌어봤자 우리 인생을 조금 지탱해주는 그 정도의 유익이 되지 영원한 삶하고는 전혀 문제가 전혀 뭐 이렇게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유익할까 싶어서 그 돈을 버는데 그렇게 뭐 소위 말해서 생명 걸고 돈을 버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를 영원히 인도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기본 전제예요. 사실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할 때 결정적인 구절은 두 구절이었습니다. 89절, 90절이었는데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고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이 변함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고 그 약속은 영원히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주님은 원래 성실하시고 주의 신실하심이 있는데 이게 주의 말씀과 연결될 때는 그 허락하신 주의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부분들 다 얘기할 뭐 계제는 없을까 하고 중요한 것은 이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붙잡아지고 있는가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 뭔가의 어떤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핵심만 쫙 뽑아먹고 나머지는 버리고자 하는 이런 악한 다른 건 필요 없고 뭐 필요한 것만 싹 솔랑 얻으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유익되는 거, 도움되는 거 아니면 조금 뼈대 몇 가지 이 정도만 딱 알고 있고 나머지는 안다고 생각하면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는 신앙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는 허약하다는 거예요. 뭔가 들은 건 많고 경험한 것은 많은데 말씀이 자기의 무기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관통해서 나를 지탱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내 삶을 적어도 지켜주는 또 영적인 부분에서 승리케 하는 그런 무기로서의 역할들이 없다고 하는 거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약한 겁니다. 계속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계속 실패를 한다. 계속 넘어진다. 아니면 계속 그 자리다. 이거는 좀 진중하게 돌이켜봐야 돼요.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성장하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자리거나 아니면 계속 이렇게 들락날락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비정상이거든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실패하는 것도 비정상입니다. 여기서의 실패는 그냥 하는 일마다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일마다 안 되면 요셉도 뭐 실패자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이렇게 노예됐다가 뭐 감옥 갔다가 이렇게 보면 인생을 보면 십몇 년 그렇게 살았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인생이잖아요.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뭐 이렇게 장군이 되고 엄청나게 뭐 이렇게 사람들 무찔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쫓겨다니고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면만 보면 실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계속 무관하게 살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런 모습들로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근본 없이 계속 무너지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생각이 양심적으로 들면 이게 주목하게 돼 있잖아요.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읽어야 된다라고 정도 아직까지 받아들인다고 하면 뭔가 신앙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해서 목숨 거신 그분이 시종일관 나에게 걸어오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 마음을 열고 계속 보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생명이 있을 때 나와지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는 게 힘들고 말씀을 읽는 게 힘들다는 것은 이거 생각해봐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인지 사단의 방해인지 아니면 구원받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무너질 시간이 없어요. 넘어질 시간이 없습니다. 방황할 시간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강건하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방법이 안 돼. 하나님 말씀 자체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89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보세요. 이 성경이 표현하기를 우리 하나님 말씀이 어느 정도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예, 다 지나갑니다. 뭐 물질도 아니면 시간도 뭐 그 외에 이 땅에 보여지는 그 수많은 것들은 경험해봐야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한때는 대단했던 것 같은데 다 지나가요. 우리 네 명의 아이들이 정말 좀 이렇게 각각이 다른데 특별히 넷째는 굉장히 독특해요. 뭔가를 좋아하면 그냥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지아비를 좀 닮았는지 차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저하고 사역을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해외 나가기만 하면 장난감 차를 사줬어요. 왜 그러냐? 딴 건 필요 없어. 차만. 뭐. 그러더니 갑자기 아이가 어느 순간 팽이로 돌변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냥 팽이만 요즘은 이제 딱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딱지만 들어요. 하나 빠지니까. 근데 넘어오니까 과거는 뭐 별로 돌이켜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뭐 목숨처럼 뭐 팽이를 뭐 이렇게 숨겨놓고 뭐 비계 밑에 숨기고 침대 밑에 숨기고 하더니 지금은 숨겨놨는데 못 찾아. 그리고 나서 찾을 생각도 안 해요. 그때는 얘한테 팽이가 모든 것이었는데 지금 뭐 그냥 딱지예요.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유치한 뭐 설명입니다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는 대단했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 수많은 것들이 시간 지내놓고 보니까 아이고 뭐 보잘 거 없는 건데 그때 목숨 걸었다면서 그렇게 좋아했던 남자가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눈이 삐었다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야. 그게 내 생명은 이 땅에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경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견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온다. 이거는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특징이 뭐냐면 영원하지만 동시에 영원하면서 동시에 하늘에 굳게 서 있다는 거죠. 확실하다는 얘기죠. 하늘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확실하다. 너무나 확실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너무나 확실하다. 그러면서 이제 90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은 동시에 성실하시다. 성실하셔서 처음 땅을 창조하신 것을 지금까지 그리고 천지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규례대로 움직이고 계신데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하고 주님은 신실하시다. 이게 두 가지 정의입니다. 말씀은 영원하고 주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고 얘기할 때 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끌고 가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성취하신다. 기억하세요. 말씀은 영원하고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주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게 두 가지 전제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고 얘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로 쭉 풀어냅니다.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여 쓰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의 기자들이, 시편 기자들과 보통의 이제 이 성경을 쓰신 인물들이 그냥 조용하게 지내다가 묵상하면서 쓰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아니면 신앙을 지키는 그런 싸움을 일평생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나의 고난이 너무 많았는데 너무 많은 고난 중에 내가 만약에 이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거 없었다면 난 죽었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오늘날도 사실 이런 정인들이 있잖아요. 저는 가끔씩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에 그래도 해마다 자녀를 잃어버리는 자녀들, 잃어버리는 부모들, 아이를 잃어버리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뭐 가출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되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이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답이 안 됩니다. 자녀 잃어버렸는데 돈이 답이 되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려움 중에 우리 인생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매 순간 슬픈 걸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저런 일들을 당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막 일어나더라고. 넘어서더라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거 없었다고 하면 내가 이 수많은 고난 중에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우리나라는 세계를 가보면 가볼수록 정말로 축복받은 나라예요. 세계를 나가보면서 제가 더 자부심 느꼈습니다. 물론 이 안에만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 때문에 뭐 헬 조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많은 뭐 불평등이나 불균형이나 아니면 뭐 계속 이렇게 욕을 듣는 어떤 정치하신 분들 뭐 이렇게 있을 수는 있지만 객관적인 어떤 수준, 객관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은 정말 축복받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가보시면 더 깨닫게 될 겁니다. 너무. 그래서 지금 우리보다 훨씬 어렵거나 힘들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사진 한 장이 인터넷을 굉장히 뜨들게 하고 뜨들썩하게 하고 있어요. 어떤 사진이냐면 20대 중후반의 아빠와 그 다음에 두 살짜리 아이가 같이 익사했어요. 익사를 했는데 아빠의 이 티 안에 아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이분이 엘살바도르 분인데 멕시코 국경, 그러니까 멕시코하고 미국 국경에 그걸 넘다가 그러니까 아이 안고 이제 수영하다가 이게 익사한 거예요. 이 둘 시체가 이렇게 떠밀려 왔는데 아빠 이렇게 있고 아이가 요 옷 안에 끼어가지고 안에 있어서 같이 이렇게 익사해 있는 사건이에요. 그냥 그 애가 두 살짜리라고 하는 걸 알고 나서는 더 이제 이게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지구상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기본권이 박탈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하고는 비교 안 되는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도 존재합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더욱 우리에게 모델이 되기는 하겠지만요. 그러니까 실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이 안 된다는 것은 답이 안 된, 내 문제가 크거나 아니면 내가 말씀을 모르거나 한데 여러분의 문제가 크면 얼마나 큽니까? 전 세계와 비교해봐도 내 문제가 커서 이게 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도대체 여러분이 뭘 알고 있습니까? 비난하는 게 아니, 우리가 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봤습니까? 얼마나 깊이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어요.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가 주의 법을 즐거워할 때, 그 주의 법에 사로잡힐 때 가장 남자들은 힘든 얘기할 때는 군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도 가장 순수하게 좀 따뜻했다고 여겨질 때, 역사로 비교하자면 지금이 가장 큰 역사의 어떤 쓰임을 받고 있지만 정말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받았던 때는 저는 군대였었던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 보통 가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많은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이래 생각나는 건 언제냐면 이게 밤에 잠을 자다가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두 시간씩 근무를 했어요. 두 시간씩 근무를 하면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면 제가 이제 고참 때가 됐어요. 그래서 고참 때는 보통 이렇게 초소환의 고참들은 이 군사 기밀이지만 잡니다. 초소환에서 이렇게 자요.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초소환에 자고 이제 쫄다구들만 이렇게 밖에 세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간에 한 번씩 순찰 나오거든요. 간첩 이런 애들은 잘 안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순찰도 오시는 분들이 온다고요. 그래서 그것만 통과하면 돼서 이게 군사 기밀이라 고참들은 안에서 자고 쫄다구들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잠 안 오는 고참들은 쫄다구들을 계속 괴롭힙니다. 말로 괴롭혀요. 연애사부터 시작해서 막 물어보고 막 괴롭히고 하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게 아주 이렇게 밖에서 좀 안 좋게 놀았던 고참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야, 이런 가정하에 너 어떻게 행동할 거니? 뭐 어떤 가정인데요? 아무도 없는데 이쁜 여자가 앞에 걸어가고 있어. 어떻게 할 거냐? 뭘 어떻게 해요? 그냥 걸어가지. 아니, 그게 아니고 아무도 없대. 그런데요, 이쁜 여자가 한데 그런데요, 어떻게 할 거니? 뭐 어떻게 해요? 이런 막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군대 고참이. 아, 쓸데없는 얘기 했습니다. 여튼. 그러니까 잠 안 오는 고참을 이렇게 골리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고참이 있을 때, 이제 안에 쫄다구를 먼저 보내서, 쫄병을 안에서 자게 했어요. 그리고 두 시간이잖아요. 그 두 시간은 특별히 이제 도시를 조금 벗어나면 별이 너무 반짝이고 이쁩니다. 그 별을 보고, 하늘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시간 내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지금도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 제일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마음껏 움직일 수 없다. 그 자체가 사실 고통이거든요. 근데 힘든 시간이지만 정말 가장 순수하게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루에 몇 장씩 뭐 이렇게 수십 장씩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던, 그러니까 지금도 벌써 한 30년 가까이 돼가는데 마음이 따뜻해요. 그때를 생각하면. 조금의 어떤 경험을 한 거죠. 여러분, 자꾸 우리의 심리는, 어떤 말 한마디, 아니면 원리 하나를 찾아내가지고 어떤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한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말씀을 우리 신실하신 주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 어떤 상황이라도 이겨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만큼 깊이 있게 소유하는가의 문제예요. 딴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영원한 말씀, 이 확실한 말씀, 그리고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내가 굳게 붙잡고 있다고 하면, 심지어는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고 하면 수많은 고난도 문제없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증거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얄팍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 뭐 요것만 알면 되겠지, 요것만 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지워버리고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이 많은 말씀들로 우리에게 주신 게 유익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다양하고 우리의 감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일어나는 일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한두 가지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 말씀이 나의 무기가 되고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9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얼마나 간절했냐면 내가 이걸 영원히 잊지 않겠다. 영원히 잊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서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또 두 번째는 나를 살린 이유는 그 말씀 때문이다. 왜 그러냐? 이 말씀을 들고 결국은 전달해야 될 역할이니까요. 사실 해석은 전제 해석인 것 같습니다. 흐름상으로는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 이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 조금 확대 해석, 2차 해석, 확대를 해석한다고 볼 때 나를 살리신 이유가 뭐냐? 결국 이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디에서 그냥 구분되냐면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중하게 알고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중합니다. 깊이 보고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아주 이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얕은 만남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하죠. 나 대충 하나님 아는데, 말씀 아는데, 뭐 들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지식 중에도 습자지 지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아주 얄팍한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분명히 실재합니다. 사단은 실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 본성이 실재합니다. 인간 본성이 죄고 인간 본성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장악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사단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몰려오는 죄악의 세력을 이길 수 없고 유혹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알면 알수록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근데 몇 가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했던 과거의 경험으로 오늘을 이겨낼 수 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지키고 말씀만이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94절입니다. 내가 주의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셨어. 이거는 여기에서의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그 구원의 의미도 있고 또 실제로 주변의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건져 달라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것이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셔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 도전받을 수 있는 구절이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표현하기를 주의 법도들을 찾는다고 얘기했어요. 법도들만이. 법도가 뭡니까? 내가 지키려고 찾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되는 말씀, 위로되는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법도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뭐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것보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주의 법을 지킬까? 내가 지킬 수 있는 주의 법도가 뭡니까? 라고 하면서 그 주의 법도들만을 찾는 것이 이 시편의 기자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지나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사라질까요? 어떻게 하면 이걸 뛰어넘을까요? 뭐 결국은 다 이런 질문인데 그것보다는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이 상황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이 뭔가,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 말씀이 뭔가, 주의 법도들 내가 찾아야 될 주의 법도가 뭔지를 그렇게 찾았다는 거죠. 이게 접근이 다른 접근이에요.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주께서 살아계신 증거, 주께서 주님이시라고 하는 증거, 수많은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래야지 이겨낼 수 있거든. 공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공격은 제가 자주 한 번씩 언급하지만 최고의 공격은 뭐냐면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께로 가는 것이 우리가 펼쳐낼 수 있는 최고의 공격입니다.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모든 것 특별히 완전한 것이라도 끝이 있는데 주의 계명들은 신이 늘다. 89절과 연결해보면 영원하다. 끝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없고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시편 119편의 전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겁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언제부터인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부분들 너무 많이 놓친 것 같아요. 북미에 이렇게 가보면 문화나 이 구조가 우리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북미는 아직도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사회적인 책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식이 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 구조, 뭐 봉사, 어떤 구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 이것이 쫙 깔려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급성장을 했지만 사람을 모으는 성장을 해왔어요. 사람을 모으는 성장을 해오다 보니까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천주교하고만 비교해봐도 천주교는요, 새가족 교육을 한 1년 이상 합니다. 아주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1년 이상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예, 뭐 기본기라고 얘기해야 될까?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개척 성당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런 거 없거든. 근데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일단 부흥이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크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새가족 빨리빨리 하고 그 다음에 일하고 사역하고 헌신하고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성도 한 명 한 명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들보다는 또 강단에서도 한 명 한 명의 신앙을 깊이 있게 터치하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뭐 저희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한번 설교할 때마다 세 번 정도 안 웃기면 그건 설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죄를 범하는 것이다. 성도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들이 와가세요. 그럼 저는 엄청난 죄인이죠. 예. 아니 오늘은 아니겠네. 몇 분 웃겠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그래서 신자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하는 그리고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기를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말씀도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거예요. 니네 안 읽어도 돼. 내가 다 해줄게. 이래가지고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 몇 가지 원리, 몇 가지 방법. 이렇게 하면 기도 응답 받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쓰레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다, 쓰레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 나 내가 해석해줄게. 니네 안 읽고 돼. 메시지만 들어. 이래가지고 그냥 몇 가지 원리, 몇 가지 방법만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막 그거 뭐 외우고 막 달달달 외우는데 성경은 안 봐요. 인생의 문제가 구원받은 자에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문제가 오는데 그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위대하다는 맛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다니다가 무당이 되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더 심한 불신자가 되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아주 다니는 만큼 비복음적인 것으로 가득 차서 복음 반대편에 서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두 명 얘기가 아니라 어느새 되어진 뭐 한국 교회와 또 전 세계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뭐 결국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이렇게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허락하실 것인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리 뭐 이거 다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한두 가지 말씀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한두 가지 말씀으로 내 신앙을 지탱하고자 하는 그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냐 말 그걸 버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 내가 완전히 장악되고 사로잡히는 것이 가장 큰 힘이고 유익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영원하다. 그리고 주님은 신실하다.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을 이루실 주님은 신실하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끝내는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그렇다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고 이 말씀 속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냔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여러 많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와도 눈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주변의 영혼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고 믿어지고 그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부터 예상을 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제 안 벌어졌으면 좋겠지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길을 걷는다고 얘기할 때 마치 표현하자면 세례요한 같은 그런 일들도 일어날 것이고 사도들이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의 공격이나 뭐 가정의 어려움이나 교회의 어려움이나 사역의 어려움이나 뭐 여러 군데에서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공격하는 부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거라는 거죠. 다양한 형태로.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정도 강력한 것일까? 그러면 그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나?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결국 내 힘이 아닌 거죠. 다른 말로 결국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 되지 않으면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순교할 자신이 있냐?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자신으로 순교할 수 있습니까? 예, 순교는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의 성령께 붙들린 바 될 때 그걸 감당할 수 있지. 내가 무슨 순교할 수 있어? 저 순교할래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붙들리는 게 뭐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갑자기 그때 반짝 붙들릴 수 있냐?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평상시에 어떻게 생활했냐 말이에요. 평상시 그분을 어떻게 소화했길래?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예요. 운동선수가 예를 들면 저 야구선수 같은 경우 하루에 스윙을 뭐 수천 번씩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야구 잘하는 사람이 지금도 하루에 수천 번 스윙을 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막 늘 먹고 놀다가 이 게임할 때만 나가서 뭐 뺏다 들고 가서 슉 이게 아니에요. 계속 무의식적으로 공이 어떻게 날아올지 모르잖아. 던지는 투수마다 다르고 그 투수마다 던지는 구실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뭐 모든 상황에 내가 반응하기 위해서 내가 연습하는 거예요. 하물며 운동선수도 그렇게 연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내가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평상시 그런 신앙을 살아갈 때 그 순간에도 빛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평상시에 온전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주의 성령께 사로잡히는 일들이 생활이 될 때 그래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도 내가 넘어설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는 게 못 된다니까. 자신만만하게 아니 길을 걸어가는데 실제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누가 순교했다. 내일은 누가 순교하고 누가 잡혀가고 누가 목 잘리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실제로 주님 오신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초대교회가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신앙 지킬 수 있겠냐.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도. 자기 인도인지 파키스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이 이 전도하러 나가는 사이에 해교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슬람권 사람들이 와서 그 자녀들 4명 중에 4명의 자녀들인데 4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돌아왔는데 애 4명이 누워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애를 붙들고 울고 있는 것을 제가 사진과 설명을 통해서 봤어요.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냔 말이에요. 그건 내가 만약에 저 상황이라면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 저런 상황이라면 내가 극복할 수 있겠나? 넘어설 수 있겠나? 그들 용서할 수 있겠나?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나? 우리 인간의 어떤 열정 할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노력을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여러분 좀 잘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 가득한 교회는 남들보다 다른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좀 남들보다 남들이 걷지 못했던 좀 큰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길이며 마지막 때에 누군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끝내려고 주님의 재림을 보려고 뛰고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이 복음이 확산되고 나서, 끝에는 바라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수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에, 일어나지도 않는, 아직은 대단하지도 않는 이 역사에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없고, 이 싸움 하는데 아직 치열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 조금 공격하는 이 정도입니다. 이 싸움에 주저앉을 필요도 없고, 지금부터 계속 강건해져야 돼. 더욱더욱 강건해져야 돼. 말세를 능히 통과할 수 있을 만큼 강건해져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예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원리나 방법이나 몇 가지 성경 구절로 위로받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자체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진실로 중요한 것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는 겁니다. 그것 말고 중요한 게 별로 없어요. 그것 말고 그것처럼 영원한 투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찾아다녔습니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보시고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씀을 받으세요. 그 말씀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그분은 신실하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야지 이 사단의 모든 올무와 시험을 넘어설 수 있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음 우리는 다윗이 되기를 소원하고 바울이 되기를 소원하고 요셉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까지 바울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다윗이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셨으면 그들은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냥 나타난 것만 보고 좋아하는 거죠. 어떻게 저 조그만 놈이 말이지 그 골리앗 앞에 서서 막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그 다윗의 삶. 바울이 저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목 잘려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저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린 그 내용을 채워야 돼요. 안짝 역사는 어떻게 흉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삶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속이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몇 가지 성경 구절 가지고 성경 전체를 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이 원리 저 방법 다 그런데 속지 마시고 성경 자체로 여러분을 채우세요. 하나님 말씀 자체로 세우세요. 말씀 속에 계속 들어가세요. 임마누엘은 사실입니다. 실제예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신 우리 주님은 사실입니다. 그 실제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알려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의문이 나거나 질문이 나거나 여러 가지 고민이 되거나 이런 분들은 실제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사실적으로 엎드려 보시면 다가가시면 문제는 성경이 얘기했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정력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실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에게 다가가기 시작하고 또 그분의 음성을 내 마음을 채우기 시작을 하면 이 올바른 시작이고 올바른 순환들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장악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얕은 질문을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재활임 끝이 되도록 계속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계속. 저는 이렇게 성경이 막 이렇게 오들오들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아주 쾌감이 있어요. 지금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예. 물론 뭐 험하게 쓰기도 합니다만 성경을 계속 보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데 쾌감이 있어요. 변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내가 계속 인도를 받아가고 그 말씀이 점점 나를 더 장악해가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때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니면 정말 위기가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 미국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 둘이가 총 들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어떤 그 학교 졸업생 이제 막 졸업하려고 하는 친구가 막았었어요. 그러면서 막 설득을 하는. 그래서 총 들고 사람들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그 아이가 그 자리에 막아서 설득하는 바람에 나머지는 다 탈출하고 결국 다친 사람이 총 8명인데 그 중에 사망자가 딱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죽었어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막아서서 대화하고 나서 그 시간을 벌어가지고 다 탈출하게 해놓고 결국 본인이 죽은 거예요. 걔 장례식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을 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 아들은 여전히 그랬을 거다. 왜 그러냐? 걔는 평상시 그랬다. 이게 아니요. 총 들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걔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 아들은 섰고 또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 아들은 그 자리에 설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평상시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인정한 모습이에요. 18살짜리 아이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그냥 어쩌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만 해도 실제 삶이 그대로 그 위기 상황에 드러난 거잖아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내 삶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아주 못된 체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생길 때 말씀을 찾아보고 이게 어떻게 답일까? 뭐 이렇게 이런 부분에 말씀을 찾는 거 좋습니다만 결국은 이거 해결해 보려고 이게 아주 나쁜 습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말씀 자체가 우리를 장악하는 이게 얼마나 영원하고 이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그 신실하신 주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실지 말씀은 영원하고 주님은 신실하다. 말씀은 영원하고 주님은 신실하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그 영원한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그 말씀 때문이라도 주님의 신실하심이 내 인생에 역사하실 겁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피해가지 마세요. 속성과정 없습니다. 예. 속성과정. 몇 가지 구절 알면 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있을지라도 성경을 주신 이유는 고작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정도를 위해서라면 그냥 프린트물 한 장 주셔도 괜찮을 거 아니에요. 성경 몇 구절로도 충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 속에 거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말씀을 접하는데 말씀에 사로잡히는데 여러분 인생을 투자하세요. 결국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끌고 갈 겁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우리가 당면한 전 세계의 수많은 그 어떤 사람들 향해서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들을 올바로 지도할 수 있을 겁니다. 부디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장악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시편 기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늘에 대대에 서 있는 것처럼 확실하며 그 주의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은 신실하심을 정말로 깨닫고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된 어찌하든지 그 말씀을 찾고 찾고 또 찾고 찾는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단의 괴계를 넘어서고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끊임없는 죄성과 많은 공격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며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이 실체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내 안에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의 성령과의 어떤 깊은 교제를 통해서 임마누엘이 정말로 사실이 되고 비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정말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기를 소원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복음 가득한 교회 위에 당대 세계복음화의 사역과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